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시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무엇을 완전하게 이루실 건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고 찾고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이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천국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로 자라가라.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 돼요.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내가 그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가야 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성도에게 마땅한 바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부르심이 뭔지 모르면 절대 그에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 전에, 아, 내 부르심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지만 3절에서 4절에 먼저 성도에게 마땅한 바를 어떻게 알려주셨죠? 3절에서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에 대해서 다뤄주시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도 담지 말고 누추함과 부끄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다.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말들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런 죄악된 말을 행하며 살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속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말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뭐라고 하세요? 너무 짧아요. 한마디. 감사. 오직 감사밖에는 없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억지가 되는 거죠. 막 그냥 감사를 막 억지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현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그런데 그런 죄인을 어떠한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감사에 젖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감사의 근원과 내용과 이유가 다 무엇이냐? 가장 중심의 감사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옥 심판에서 건져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밖에는 넘쳐날 수밖에 없다.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그러니까 이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다. 감사라는 명령도 행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가서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다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감사로, 즉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로 교제를 나눌 때에 따라오는 유익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되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한몸된 것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감사의 교제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빼버리면은요, 나머지는 다 감사 외에 나오는 것들은 죄악된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내 불평에서 섞여 있고, 원망에서 섞여 있고, 미움에서 섞여 있고, 정죄와 판단에서 섞여 있고,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로 나누는 교제 속에는 한몸된 것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교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겸손이 낮아져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함도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죠? 그러면 더욱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형제들을 더욱 낮아져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들은 천국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뭐 이 죄를 살펴보기보다 이 세 가지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행이든지 더러운 것이든지 탐하는 것이든지 공통점은 뭐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죄가 다 탐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성경이 탐심이 뭐라 그러시죠? 우상 숭배. 탐심은 나는 별로 욕심이 없어. 그런 욕심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열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탐심이고 우상 숭배고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뭐 돈 욕심이 없어. 그러면 탐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둔 곳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가장 큰 기쁨과 만족.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들에 자기의 만족을 두르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탐심은 더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죄인의 삶은 끊임없는 탐심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요만큼인데 그게 채워지면 탐심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더 커져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이 주장하는 우상 숭배의 삶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원리가 주장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속한 곳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장하는 원리. 사람은 자기가 기쁨과 만족을 두는 곳에 자기 삶이 주장하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삶을 주장하는 원리를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과 천국이에요. 예전에는 온통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다였고 그래서 탐심이 주장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열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 것에 만족, 탐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예배.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의 만족이 없거나 예수님과 천국에 둔 소망도 없고 예수님과 천국이 나와 전혀 상관도 없고 온통 세상에 둔 탐심만이 내 삶을 주장하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탐심이 온통 그 사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 사람의, 그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 스스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없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의 기업,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억지로 빼앗겼어요? 아니면 자기가 버렸어요? 자기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죠.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얻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기쁨과 만족이 있질 않았어요. 그런 에서를 뭐라 그러죠? 환경이 망령된 에서다. 귀한 게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도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에서 같은 죄성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과 천국보다는 세상의 그 축 한 그릇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열망을 두고 온통 우리 삶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버려버리는데 세상은 버리질 못해요. 아담도 하나님은 쉽게 버리는데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건 버리질 못해요.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에게도 항상 첫 번째 우리 삶을 주장하는 원리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그 죄인들 속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또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죄성이 있지만 어떤 은혜를 같이 주셨느냐? 회개의 은혜를 같이 주십니다. 싸움이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세요. 그 회개가 너무나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큰 보화로 인정하고 붙들고 천국을 우리의 가장 큰 기업으로 소망하고 붙드는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적어도 거기에 나의 큰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며 가게 한다는 거죠. 이 싸움이 있으면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으면 회개는 없죠. 에서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이 있는 자는 그렇게 에서처럼 끝까지 가지 않게 하세요. 에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야곱은 회개하게 하세요. 둘 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갔던 죄악에서는 같았지만 야곱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았나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만 죄악에서는 똑같았는데 베드로는 회개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며 탐심이 주장하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되 결국 맨 마지막 싸움 죽음까지도 이 싸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이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보화, 기업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탐심이 주장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헛된 말로 다른 성도들까지 미혹하는 자들이 있대요. 즉 그냥 자기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짓 세상 복음을 진짜 참 복음인 것처럼 전하면서 탐심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남까지 미혹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탐심이 주장하는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음행이든지 더러운 것이든지 탐심이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고 남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죄를 짓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야 할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가벼운 죄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온통 그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믿음의 회개의 싸움이 없는 자들. 남까지도 미혹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여기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6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 탐심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여기서는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우리도 이들 중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옛사람에서 죽고 그 옛사람의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탐심이 주장하는 삶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기준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다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 죄인들이 탐심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죠. 왜? 원래 그들은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거기에 결코 자기들의 기쁨이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탐심이 주장하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다 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놀랄 일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탐심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놀랄 일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천국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에서처럼 세상 쭉한 그릇만도 못한 거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세상의 죽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랄 일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깜짝 놀라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의 죄성을 따라 탐심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정말 에서처럼 죽한 그릇에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다 팔아먹고 멸망으로 갔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여기에 성도의 견인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회개 가운데 회복시켜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며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더 복음으로 나와 나도 선 줄 알았지만 또 넘어질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또 온갖 더러운 탐심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더욱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 즉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고 탐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의 그 소견으로 세상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다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자들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볍다 생각되는 탐심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이라고요?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갖 탐심이 주장하는 죄에서 떠나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천국에 우리의 가장 큰 사랑과 기쁨과 열망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되 예수님 수준으로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들고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이미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분명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천국에 더욱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에게 마땅한 삶, 다시 말하면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을 심써 살아가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삼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무시하고 성령님이 이뤄가시는 사역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뜻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기도를 따라 우리도 그 마음을 거기에 함께 한 마음으로 심써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에 마땅한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볼까요? 먼저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그 다음에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0절에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세요. 4장 7절에서 8절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옛사람의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시죠. 옛사람의 죄성이 있지만 왜 이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은혜를 떠라 우리가 이미 죽은 그 죄 아래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아니라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들로 부르신 자가 그 거룩함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성령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너희의 현실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의 현실이 이러함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은혜가 없는 것처럼 죄 아래만 거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인 걸 부인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걸 부인하며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까지 다 저버리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과 함께하지 말라. 이런 구절 보면 생각나는 구절 있죠. 그 앞에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6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6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91페이지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후서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 결국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다 어디 저기 어디 섬 하나 빌려가지고 그런 뉴스도 나오던데 거기 가가지고 다 모여서 공동체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들과 같은 삶의 원리를 따라 그들과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같이 살아가죠. 다 같이 어울려요.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렇지만 삶의 원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삶의 원리가 같을 수가 있냐.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한 몸을 이룰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다. 어디서도 이 땅에서도 이 현실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계속 알려주세요. 이제 보겠지만 5장 8절에서 9절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대요. 어둠에 속한 세상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참빛 대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라. 성경에서 이러한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빛된 현실을 많이 알려주시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어둠의 자식된 것에서 빛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세요. 원래 참빛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죄인들과 같이 사셨지만 하나가 되셨나요? 아니죠. 하나 된 원리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왔죠. 참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빛이므로, 빛으로 살아가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빛의 아들들로 구원받아 다시 산 자들이기 때문에 빛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빛의 나라인 천국에 속한 새 생명. 그 빛의 열매를 뭐라 그러시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심, 의로우심, 진리되심.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5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님 안에서 늘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며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5장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실 말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삶.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삶. 그래서 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결국은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러 볼 때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죠. 말씀으로 와야죠. 이것도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풍성히 거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크신 은혜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탐심이 주장하는 삶을 떠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 온 교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예수님과 천국에 둔 기쁨과 만족도 어떤 때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죄인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더욱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천국에 둔 기쁨과 만족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실 때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